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장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 시작에 대한 또 의지이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후회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든지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쓰게 하십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또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충성되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충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했던 건 충성인데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 오늘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잘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앞에 15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곧바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세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울의 변심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 사무엘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룻기에 보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곧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그 족보를 쭉 룻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룻기 4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4장 18절부터 보면 이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아들들은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미 준비된 다윗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그 앞에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는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쓰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탄식만 하고 슬퍼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탄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기교를 듣고 우리도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탄식을 벗고 슬픔을 벗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쉬워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그러세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7절에 자, 세우는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쭉 보니까 뭐 엘리압에서부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 전부 다 정말 왕감이네. 전부 보니까 사무엘을 볼 때 야, 이거 다 왕감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또 겉모양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니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모가 뭐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뭐 가진 것 내세울 것 없고 또 배운 것 내세울 것도 없어도 내 중심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제가 그 CTS 에세이 5분 에세이에 그 내용을 했는데 이렇게 예,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슨 유명한 인물들이 다 나오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오는 일이었다.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다윗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딱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기회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곧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변방에 있어도 그냥 구석된 곳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이 겉모습을 판단하고 감매기는 이 세상에 발맞춰 이것저것 갖추고 이것저것 치장하느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혹시 그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딱 잡기만 하면 아무리 뒤처져도 아무리 변방에 있어도 아무리 구석진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딱 알아내시고 찾아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막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만 맞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양치기 다윗을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 그것도 다른 왕 형들은 그래도 용모가 준수하고 꽤나 괜찮은데 다윗은 그냥 구두덕이 거치고 이 왕치는 그런 시골뜨기 촌뜨기 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름 부으게 하실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완전수 일곱에 들지 못하는 소외된 여덟째, 다른 형제들이 성결한 몸가짐으로 제사를 참여할 때 더럽고 냄새나는 바로 약물이 틈에서 뒹굴던 막내, 그 다윗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모까지 높여주십니다. 예모를 보셨다면 실망했겠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니까 나중에 예모도 멋지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모를 칭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 삶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가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세우셨어요. 그 촌뜨기 양치기 무슨 배운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시키기 시작했단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성령으로 감동시키니까 단 한순간에 자, 왕의 그 부하로 왕의 이 그 뭔가 이 신하로 딱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는 격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자 다윗은 자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지만 사울에게는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두 사람을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자 떠나가는 사람, 임하는 사람. 예.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성령으로 감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하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신약에서는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냐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8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머무시면서 계속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그때도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은 이미 오순절 위에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야, 악령이 떠나 성령이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악령이 지배하여서 사울을 그냥 다스려 버립니다. 그러니 맨날 귀신 들려 있는 그런 모습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떠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뭐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떠나고는 아닙니다. 똑같은 나이지만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이 역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 때도 간혹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탄식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보다 죄의 법에 더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해서 기름을, 사울을 위해서 음악을 할 때, 수금을 탈 때에 23절이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치유해 가십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자 17절, 18절, 아니 16절, 17절 봐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악령이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시나가 그랬습니다. 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다. 그래서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18절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다 하고 자연스럽게 추천해서 그가 이제 사울의 병기든 자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양치기 다윗이 바로 청와대로 입성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이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을 10년 이상 훈련시키는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밑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따듬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윗 부족하니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따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이 다윗을 따듬는 바로 사람이었던 훈련족이었던 것입니다. 훈련족이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잠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듬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가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에서 나오는 세왕 이야기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훈련 없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림받게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10년 넘게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따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아니면 주변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성도나 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내 인격을 따듬어가고 내 신앙을 따듬어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교라는 거예요. 조교. 다윗에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듬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훈련 방법.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곁에 다 하나님이 착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따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계속 힘들 뿐이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따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격과 내 신앙을 따듬으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녀와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복이고요. 오늘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시고 따듬어 가시는 하나님, 찾아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변방이 있고 목포에 있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듬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나를 다듬어 가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